할렐루야.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속사람 뿌리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혼, 영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을 전하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은 영광과 충만을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을 담대히 선포하며 그들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진을 보시면요, 닉 부이치치 목사님은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짧은 왼쪽 발 하나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애는 두려움이다. 그는 신체적 불편함이 장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마음속 두려움이 최고의 장애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불편해도 살 수 있지만 불안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불안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것과 불안한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불편한 것입니다. 이 불편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위한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과 충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영광스럽지 않는 곳에서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도저히 충만할 수 없는 곳에서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환경에 영향받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뿌리를 의미합니다.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울초를 겨울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겨울을 버틴 겨울초에는 강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은 믿음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진하고 풍성한 생명력과 야성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하면 이 코로나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맙시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뿌리는 더 강해지고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뿌리의 영성은 자리의 영성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터를 굳게 다지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은 어디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는가입니다. 뿌리의 영성은 좋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기쁨의 교회, 좋은 교회.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만남의 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선생님과의 만남, 세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잘 돼도 인생이 변한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집을 세 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맹자가 살았던 집은 공동묘지 근처였는데 어린 맹자가 계속 그 상녀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왔는데 시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린 맹자가 장사꾼 흉내를 내는 겁니다. 골라 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그곳이 서당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글과 예의를 배우면서 거기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맹모삼천지교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만남과 자리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편 1장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시편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모두 위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편 1장 3절은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설명합니다.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일 것입니다. 이렇듯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공부의 기본이 뭐냐면 책상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책상에 잘 앉아있지 못합니다.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리를 잘 지키는 가운데 실력과 내공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기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문을 열었다나 닫고 하면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반드시 정시에 열고 정시에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손님이 오고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어떻게 준비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자는 지도자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잡일과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도자도 바쁘지만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도 더 바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여러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 방법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뿌리의 영성은 자리의 영성, 그 자리에 머무는 영성입니다. 두 번째, 뿌리의 영성은 인내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 앞을 내다보거든 꽃을 심고, 10년 앞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평생을 두고 보려면 사람을 심어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왕도는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과정의 열매입니다. 과정의 질과 수준이 고스란히 결과의 질과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분야든 재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인내와 성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능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재능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3대 비극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년 등과라고 합니다. 젊어서 출세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일확천금입니다. 갑자기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신 호문입니다.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자기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예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뜨면 빨리 내려온다. 그 대신에 천천히 올라가면 천천히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성공해도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내공이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공은 오랜 시간과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곡가 히시시조, 죄송합니다. 이름이 히사이시조. 히사이시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조는 축적의 결과물이다. 창조는 축적의 결과물이다. 창조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라. 인내와 성실 가운데 속사람과 뿌리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내공입니다. 뿌리 약한 사람은 모든 일에 일일일비합니다. 그래서 시편 1장 4절 말씀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막 흔들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알면서 그치지 말고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갈수록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으로 하나님 손에 깨지고 부서짐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의 영성은 인내의 영성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릇이 클수록 천천히 찹니다. 그죠? 빨리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냥 헛수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흔들리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 가지 H로 준비시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 H는 홀리, 거룩입니다. 두 번째 H는 험블, 겸손입니다. 세 번째 H는 히든, 숨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홀리, 두 번째는 험블, 세 번째는 히든, 거룩과 그 다음에 겸손과 숨겨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가 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뿌리의 영성은 비밀의 영성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뿌리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제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입니다. 한쪽은 뿌리가 엄청 큰데 잎이 작고 다른 한쪽은 뿌리는 굉장히 작은데 잎이 매우 큽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당근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수는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집중하지만 고수는 숨겨진 뿌리에 집중합니다. 우리 모두 고수 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비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노아는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누가 배를 산 위에 짓냐 하면서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비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것 다 사라지고 다 뺏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여도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가지가 끊어져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뽑히면 살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것이 다 빼앗겨도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흥이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망할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남은 구루터기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충만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통해 이 땅이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것들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부질없고 나약하고 밑바닥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우리 안에 그루터기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흔들려도 빼앗겨도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나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루터기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쁨의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거룩한 부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뿌리의 영성은 자리의 영성입니다.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둘째, 뿌리의 영성은 인내의 영성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셋째, 뿌리의 영성은 비밀의 영성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잎은 시들고 가지만 앙상이 남은 겨울나무가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땅속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듯 우리의 속사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십자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